예,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함께 보면서 사실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좀 긴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바로 하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잠깐 있다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심으로 1년 반 동안이나 사실 우리에게 1년 반이라는 사역 기간은 뭐 이렇게 길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바울의 스탠다드로 얘기할 때는 에베소 다음으로 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워낙 아주 굉장히 주요한 그런 당시에 로마 세계의 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해서 1년 반 동안의 사역이 전혀 쉽지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바울 사도를 독려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성 중에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빨리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그저 다시는 고린도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의 이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그 주빌리 위클리에 저희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배경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는 적어도 네 편이다. 네 개의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의 편지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도 편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분명히 다른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이에 바울이 두 번 고린도를 방문했었고 첫 번째는 교회 설립을 위한 방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슬픈 방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목회자로서 또 교회 개척자로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세 번째 편지를 갖고 있었다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고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네 번째 편지가 남겨져 있는데 이 네 번째 편지만 봐도 그 안에 충분히 바울의 속내가 좀 드러나 있다. 굉장히 퍼스널한 아주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뭔가 그냥 읽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엿보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옵니다.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깊은 대화가 있는데 나는 이제 제3자니까 내가 이것을 봐도 될까? 이렇게 약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퍼스널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 정도 고린도 후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일 설교로는 전체를 다 드러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바울이 어프로브하기가 어려운 다른 리더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1장에 가보면 뭐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11장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똑같은 말이 12장 11절에도 또 나와요. 예, 중간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바울이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극히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려졌던 굉장히 대단한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이게 베드로야 뭐 누구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초기에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그 정체에 대해서 전혀 숨기질 않아요.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11장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분명하게 거짓 사도다. 그들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다. 예, 주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가장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사자들이다. 사실은 사탄도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너희가 그걸 알지 않느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굉장해 보이고 아주 지극히 큰 사람들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지극히 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탄이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 아파했느냐 하면은 1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주 순전한 신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중매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순전한 신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랑이고 나는 중매쟁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아주 중매쟁이로서 자기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셔서 결국은 그가 순전한 순수한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던 이제 그걸 이제 예를 들면서 지금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을 꼬여내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좀 뭐 현대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람피게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마음 아파요. 예, 저들이 전한 것은 다른 예수다,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한 교회야. 그리고 바울의 편지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크레딧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바울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뭐냐면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했겠지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봐라, 그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 말을 왜 듣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설득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걸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보니까 굉장히 삶이 가난해요. 예, 누추하고. 이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제가 이 고린도 전서 설교하면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 지역이 워낙 그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중국 선교를 하다가도 이 얘기가 번뜩번뜩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중국의 웬저우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역사 속에 옛날에 서북민들처럼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발이 빠른 그래가지고 돈 문제가 나오면 교회가 항상 어렵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지 고린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와는 금전 관계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브리스킬라 와굴라와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일만 해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하면서 사역한다는 게 이게 뭐 계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던 동역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돕습니다. 고린도까지 와서, 아가야로 와서.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11장에, 본문 아닙니다. 11장에 보면 그냥 쭉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 즉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욕보이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역자도.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짐을 씌우지 않고 마게도니아의 후원을 받은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바울 사도가 충분치가 않아요. 생활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근데 고린도는 워낙 돈을 밝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마도 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왔던 사람들은 모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돈이 빵빵해 아주. 그러니까 일단 외모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가난한 티가 나지 않고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 당시에는 실제로 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장에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도시에 가면은 필라델피아도 가끔 시내 가면은 길거리에서 음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광장에서 아테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는 뭐 TV도 안 보고 대부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어느 지방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핫한 뉴스를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재밌게 너무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던져주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 어퍼슬들은 그런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금을 잘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재밌게 들어주고. 자, 그러니까 바울은 1차적으로 가난했다 그랬어요. 비교적.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외형적으로 임프레시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바울은 글이 되게 아주 글을 보면 막 하나님의 권위가 뚝뚝 거기에 막 떨어지는데 직접 대면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다. 바울이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슈퍼 어퍼슬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한테 아주 비난을 받기 시작한 그 장소에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가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냐. 거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았다.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았다. 이건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죠. 바울의 말이 왜 시원치 않았을까요? 저는 바울이 말을 참 잘했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바울이 말하는 자기 육체의 가시하고 연결돼 있는 건지 이걸 좀 재해달라고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말이 졸하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역자들에 비해서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왔냐 하면 그때 결국은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 번째 가려고 다 마음 작정을 했는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다 나와요. 그 얘기가 내가 갔다가 또 이처럼 수치를 당하면 어떡할까. 바울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 그려집니다. 내가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전처럼 너무 크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상처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편지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도 또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질문이냐면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고린도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게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고 도왔던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 바울을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보면 그 복음의 동참, 그 코이노니아란 말은 재정적 동참을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다 거기 쓰여져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찾아 나와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고 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또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바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아니 왜 이처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까? 뭐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좀 이런 면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너 같은 놈들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러고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인간적으로 사람의 한계니까요. 아니 나를 막 모욕하고 나를 휴밀리에이트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뭐 연보하라는 얘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아, 몇 번 얘기했다 안 들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지 뭘 그걸 계속 질질 끌면서 마치 구걸하듯이 사랑을 구걸하듯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자꾸 사역자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결국 이렇게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놓지 않았던 거죠. 그냥 별거 아니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친다 할지라도 뭐 지네가 다 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예?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떠날 수 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또 자기가 참 사도라고 하는 확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결국 뭐예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고린도후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도로서 내가 충성하는 것 외에는 내가 뭘 다른 걸 하겠는가? 아무리 어렵고 그 길이 힘들고 내게 수치와 수모가 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참 사도요. 오늘날 사역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의 어떤 독특성이 있어. 사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오늘과는 또 다른 거예요.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좀 홍수고 뭐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도리어 이런 독선이 문제가 되는 시대잖아요. 오늘은 좀 자리를 비껴주는 것이 또 덕이 되는 시대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구약의 예언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예, 다른 길이 없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린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 아픈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않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항상 있을 거야. 뭐 주님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값싼 것인 것처럼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된 말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주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는 주님이 사랑받을 수가 없어서? 아니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그 시크릿이 사실은 1장에 나와 있다고 저는 봐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성품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부시다. 믿부시다는 말은 아주 faithful 하시다.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전하시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할 정도로 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면 이제 소아시아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너무 고생을 당했던 이 고난의 이야기를 왜 여기서 꺼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환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큰 환난을 겪고 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들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환난을 엄청 겪고 있다. 근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 그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3절, 4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예, 위로의 하나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넘쳤다.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위로라는 말이 엄청 자주 등장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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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하나님의 comfort.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 토닥거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토닥거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가 하도 그 테라퓨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항상 설교할 때도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힘든 얘기, 어려운 거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과연 그런 건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무런 서브스탠스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냥 아유 잘못 잘 됐네,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위로인가? 근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하면 내가 그 위로를 경험했을 때 내가 받은 위로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기에 어떤 중요한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알맹이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위로는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 호호 불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잘라내고 수술하는 위로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복음적 사역인 것이죠. 우리와는 좀 노선은 달라요. 근데 요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계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군으로서 인생의 아주 최악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오랫동안 전쟁 포로로 잡혀서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겪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허무하죠, 자기들에게. 왜냐하면은 나치 정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착오에 자기들이 이용당한 거니까. 근데 이런 아픔 속에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무 고통이 많은 거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 망가짐,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환란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욥의 고난처럼 도저히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고난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그 탄식,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탄식을 성령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고난 속에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교회도 지금 겪고 있지만 태어난 아기가 도대체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부모는 그걸 계속 테이크케어 해줘야 되며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도대체 그걸 보고 우리가 야, 뭐 은혜를 따지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 Crucified God.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멀찍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한 게 아니라 들어오셨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셨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 극심한 그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정말 힘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면 뭐예요? 아유, 나도 힘든데 주님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갖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 캐리그마는 선포는 뭐냐면 부활하셨다잖아요.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덤에 던져 썩어지게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위로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게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로 위로받고 또 똑같은 위로를 가지고 너희를 위로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 당장 너무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진 않을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18절에 보세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뭐냐면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역할 때도 앞에서는 예했지만 사실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전략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어요.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육체의 지혜는 뭐냐면 꾀를 부리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권모, 술수, 온갖 꾀를 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사도가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듣게 해볼까? 온갖 육체적 지혜로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랐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는 예스라고 얘기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예스라고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매니퓰레이트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복음적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 내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사람의 변화는요. 율법의 행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아, 이 얘기를 또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요.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에 또 제가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자꾸 대조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과 행위의 대조가 아니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믿음과 행위의 대조가 아니라 갈라디아 3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믿음과 행위의 대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순종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음이라는 말이나 듣고 믿는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의 들음. 들음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들음은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오베이 하는 거예요. 청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느냐? 아니다. 믿음의 들음을 통해 변한다. 왜? 율법의 행위는 결국은 돌비에 세운 법이에요. 돌.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신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로 컨펌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를 관리해주는 눈에 보는 어떤 관리가 없다고 해서 주님의 어떤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를 주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델리케트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있고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냥 머리로 깨닫는 구원받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아무런 심령의 변화가 없이 외형적인 컨포미티를 통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주느냐. 아니에요. 심령이 변화되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벌어지는 어떤 역할, 마음에 벌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꾸 어떤 외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재정적인 헌신을 안 한다 생각했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말 많고 시끄럽고 문제 많이 만드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헌금은 안 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큰 방을 붙였어요. 이름 다 쓰고 헌금 토탈을 다 기록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문제가 싹 없어지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괴감이죠. 그게 과연 복음이냐. 그러니까 물론 헌신하지 않는 건 나쁜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갖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도 않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수치감 때문에 예? 죄책감 때문에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맡긴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처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스면 예스고 뒤로 노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앞에 권모술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처럼 너희 앞에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다리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길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짠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